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사실 다음번에 찾아뵐 때는 한국 사람 만들기 4권을 들고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제가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엉뚱하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다른 책을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요. 오늘은 좀 그 책에 대해서,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하여튼 지금 우리 국내 상황에 비춰볼 때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민주시민으로서 꼭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저의 전공인 정치 사상이라서 제가 이게 미국에서 유학하고 92년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가리키기 시작한 첫 과목, 고대 중세 서양 정치 사상에서 그때부터 내내 가리키던 내용인데요. 처음으로 한번 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선 그 정치란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한 제목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 뭐 교과서 같은, 혹시 그냥 무슨 교과서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도전적인 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정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있으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원래 의미의 정치학에서 또는 정치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정치는 한국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고 정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은 복수입니다. 예, 그냥 복수죠. 그러니까 사실 복수라는 게 인간이 원래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주로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불구대천의 원수. 그 복수죠, 복수 항상.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는 그 부모를 그 복수를 해야 되는 거고, 친구를 복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전부 다 복수 얘기들이죠. 사실 그게 굉장히 인간이 본능적으로 정의라고 느끼는 거가 원래 복수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정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망명을 가야 되든지 암살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자살을 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죠? 외국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정치 선진국의 전직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수상 임직 당시에 했던 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해외 망명 가고 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좌우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갈등이 덜 심해서 그럴까요?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하나도 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복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가 뭔지를 모르고 민주주의를 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자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왕조 교체하면 전에 있었던 왕족들 다 죽여버리는 거고, 그렇죠? 쿠데타 일으키면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이는 거고, 아직도 정치 후진국에서는 맨날 쿠데타 일으키고 해서 전직에 있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선진국인가요? 정치 후진국인가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정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든지 자기 대선 후보를 미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복수입니다. 그렇죠? 누가 복수를 잘해줄 수 있는가? 전직 어떤 대통령을 어떻게 했는데 그 복수를 지금 누가 잘해줄 건가 때문에 지금 투표합니다. 이게 과연 민주정치인가요? 이거 굉장히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복수 행위의 끊임없는 악순환입니다.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복수 얘기고, 햄릿에서 나오는 복수 얘기고, 대부 영화에서 나오는 복수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무협지에서 나오는 복수 얘기고, 그렇죠? 다 복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엄밀한 면에서 정치가 아닙니다. 그럼 정치가 뭐냐? 그러면 정치가 도대체 복수가 아니면 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특히, 목사님이 사랑 침례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셔서 정말 제가 고민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의 영역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이 있고요. 경제적인 영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면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경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의 영역. 그러니까 살면서 이게 다인가, 현세 이게 다인가, 뭔가 다음 세계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종교의 세계이고 철학, 형이상학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경제 참 잘합니다. 그렇죠? 경제 10대 대국이 돼버렸습니다. 철학, 형이상학, 종교 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교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흥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글쎄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지만은, 아무튼 객관적으로 봐서, 수치적으로 봐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대개 보면요,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와 종교의 철학의 형이상학의 두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경제 얘기도 아니고 철학, 신앙의 얘기도 종교의 얘기도 아닌 전혀 다른 영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뭔지를 대부분이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영역이 따로 뭔지를 몰라서 그 영역을 따로 가꾸고 흥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민주정치 안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복수만 일어나는 거고, 경제, 신앙생활, 그 다음에 이 정치라는 거는 전혀 엉뚱한 복수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철학. 근데 이게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사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제일 유명한 전공이 Politics, Philosophy, Economics, PPE입니다. 이 옥스퍼드에 이거는 이제 전 세계로 다 퍼져 있고, 미국에도 뭐 다트머스에도 가고 예일에서도 하고 유펜에서도 하고 전부 다 이게 정치, 경제, 철학, 이 셋은 인간의 삶의 실존에 있어서 세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 영역이다.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정치이고, 우리 같이 경제도 이제 잘하게 되고 종교도 잘하고 그런데 안 되는 마지막 부분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책 제목은 정치란 무엇인가지만은 첫 장의 제목은 경제란 무엇인가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장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정치, 철학, 경제 세 영역을 한번 다, 왜냐하면 이 세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제하고 정치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정치를 알아야 되고, 정치를 하려면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가 이제 영어로 economics죠. 경제에서 정치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란 무엇인가? Economics, Economics요. 이거 진짜 우리 어원을 참 어원이 중요합니다. Economics는요, 이코스라는 거에서 하는 겁니다. 이코스가 그리스 말로 그냥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집안. Economics는 이코스에서 하는 거. 그래서 Economics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코스가 뭐냐? 집안. 그럼 왜 집안에서 하는 거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하니까 이걸 잘 잊어버렸는데 농경사회에서는요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 모든 경제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집안 단위로 해요. 온 식구들이 아버지 어머니 나가서 밭 깔고 농사 짓고 뭐 옷 만들고 지붕이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뭡니까? 무조건 가족 단위로 했습니다. 그건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다 농경사회는 아직도 원래도 그랬고 지금도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단위는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산업사회로 들어온 사회만 이상하게 더 이상 경제행위를 집안에서 안 합니다. 회사에 가서 하고 공장에 가서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집안이 이 혈연관계 이런 게 약해지고 와해가 됩니다. 전에는 집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까지 다 같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혈족이 강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는 뭡니까? 그냥 일 끝나고 가서 잠깐 쉬는 그렇죠? 그런 영역으로 축소가 된 거죠, 가족이. 아무튼 자 그러면 원래는 모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 경제 영역이다. 근데 이 경제 영역에서는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 실제로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게 뭐냐면 가부장이 이걸 틀어주고 했습니다. 그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경사회에서 집안에서는 가부장이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틀어잡고 전제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전제적인 권력을 휘둘러서 노동을 죽으라고 시켜서 농사를 짓고 해야지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워낙 농업이라는 게 생산성이 낮아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전제적인 가부장적인 우리가 그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가부장적인 권력, 전제적인 권력 그게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제주의란 말이 우리가 영어로 데스포티즘이라고 그러는데 데스포테즈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오는데 데스포테즈가 그냥 아버지예요. 그걸 라틴 말로 번역을 하니까 페이트리아크. 페이트리아크가 되는 거고 그게 파트리아, 뭐 국가, 아버지 나라 이 그게 되면서 파터널리즘 뭐 이런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해서 전제주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솔들을 다스리듯이 다스리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왕을 보거나 독재자를 보면 우리가 전제적인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는 거죠. 원형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휘두르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없이는요 농업 생산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880년대까지는 전 세계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농업사회에서는 간신히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잉여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노예가 없어서는 아무 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농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공식적으로 노비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인구의 40%까지 조선 인구의 40%까지가 노비였었던 거고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잉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가부장들은, 어떤 데스포트, 전제군주들은 식솔들과 노예들을 잘 운영을 해서 이코노미를 잘 해가지고 잉여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잉여라는 게 뭐냐면요. 그만큼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냐면은 여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이제 여가라고 그러는 건데요. 여가 선용한다. 그렇죠? 레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레저가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여가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가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 여가라는 말을 라틴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스콜레. 여기 써있죠. 제가 써놨어요. 스콜레. 근데 스콜레가 뭐에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스칼라. 스쿨. 그쵸? 공부를 누가 합니까? 학자가 누가 합니까? 여가가 있어야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해야 되면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경제활동에 붙잡혀 있으면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가 가능하고 학문이 가능하려면 여가가 있어야 되고 그 여가가 있으려 그러면 잉여가 나와야 되는데 잉여를 창출하는 거는 강력한 가부장이 식솔들과 노예들을 쥐어짜서 잉여를 창출해내야 되는 거죠. 경제를 잘 운영해서. 그렇게 되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민,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또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자유인들은 더 이상 집안에서 전제군주, 가부장의 이 권력에, 절대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가 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갖고 잉여를 창출해서 여가를 갖고 있는 자유인으로서 어디를 가냐면 폴리틱스를 하러 폴리스에 가는 겁니다. 이코노믹스는 이코스에서 하는 거, 경제활동이고 이제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폴리스라는 데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폴리스, 도시. 도시란 이 경찰 폴리스가 아니라 POLIS 도시, 그 도시국가 폴리스에 가갖고 자유인으로서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자유인들이거든요. 그럼 자유인들끼리는 서로 명령을 내리고 폭력을 휘둘를 수가 없어요.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평등한 사람들끼리는 소위 민주주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그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도 아무리 자유인들이라도 자기 자신들을 다스려야 되는 규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되고 규범이 있어야 되고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의 천재성이 또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법을 따르는 거는 자유인이 아니지 않느냐. 뭔가를 따라야 되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자치,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소노미아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다스릴 법을 만들면은 내가 만들 법을 내가 따르는 건 그건 부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 그게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총통치하는 거. 자신들을 다스리는 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자치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리려 그러면은 폭력을 쓸 수가 없어요. 가부장이 집안에서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을 못 쓰면 뭘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돼요.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폭력을 쓰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왜요? 민의의 정당, 국회, 정치의 전당에서는 뭘로 하는 겁니까? 끝까지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로 하고 끝까지 토론하고 끝까지 설득하고 그리고 가서 투표하고 투표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안 됩니다. 설득할 줄을 몰라요. 왜? 말을 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인문학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제가 여기 있다 영어로 인문학이 liberal arts입니다. liberal, 왜 liberal arts이겠습니까? 자유의 예예요. 자유인들이 하는 예술이에요. liberal arts가 이 폴리스에 가서 이제 자유를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여가가 생긴 사람들이 자치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토론을 하고 웅변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도구, 그 매개, 그 내용이 그게 인문학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나라고 우리나라의 이념은 이런 거고 역사는 이렇게 이렇게 흘러왔었고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일로 갔으면 좋겠다 등등 내 하려고 그러면 그 점점 뭡니까?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이게 그 나라 자기의 그걸 알아야지만 이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단 마이크 주고 이런 얘기하라 그러면은 5분도 못할 것 같은데 거의 아무도.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경제하고 정치를 일단 한번 나눠봤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란 영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의 영역입니다. 의식주의 영역. 필요한 거 하는 필요한 거 찾는 데예요. 정치라는 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경제는 필요한 거 하는 데고요. 정치는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 철학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문학을 지금 잘못 이해해서 가르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이었다고 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그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개념은 뭐냐면 자기가 좋은 거를 하는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하는 게 경제 영역이고 잉여가 생겨서 여가가 생겨서 이제 뭐예요? 정말로 좋은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좋아하는 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하는 거는 돈이 안 돼도 해서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거랑 상관없이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정치의 영역이에요. 원래 정치를 왜 합니까? 돈 번 사람들이 미국에서 케네디 내고 부시 내고 이런 사람들이 돈 많고 그런데 왜 돈 쓰고 사치스러운 생활 안 하고 자꾸 퍼블릭 서비스라 그러면서 정치에 들어갑니까? 그게 더 좋은 걸로 자기 돈 써가면서 물려받은 돈 펑펑 써가면서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적인 영역은 경제 영역은 개인적인 욕구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은 공공성의 영역. 그럼 똑같은 얘기죠. 사적인 거가 없어지는 영역이에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경제 영역이고 사적 이익을 희생하는 데가 공적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다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경제 활동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사적 이익은 희생되는 거죠. 경제적 이익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경제 영역은 생존의 영역이고 그래서 공적의 영역에 가면은 사적 이익을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놀라운 공적인 행위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럼 이게 살을 가장 완벽하게 희생시키는 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 장례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고 미국 같은 데 보세요 그냥. 매일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고 이라크에서 죽고 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이게 나라가 슬퍼하면서 그 사람을 기립니까? 그 청년을, 그 젊은 사람을.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기리고 끊임없이 또 때가 되면 무슨 메모리얼 데이가 되고 무슨 무슨 링컨 뭐가 되고 하여튼 끊임없이 기리죠. 나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중요한 축제가 없어요. 기념일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만큼. 그러니까 국립묘지가 그렇게 성지가 돼 있는 거고. 인문학,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정치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명단 한번 그냥 갖고 와본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고대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아이스큘로스가 기원전 525년인데 그때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민주주의가 기원전 6세기에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전 세계를 그리스를 포함해서 다 정복해버리면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민주주의고 뭐고 다 없애버리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근데 150년 정도예요. 근데 150년 사이에 그리스 사람들이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4만 내지 5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4만 내지 5만 명 사이에서요, 정치를 만들어내면서 호메로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전이었는데 아이스큘로스가 비극작품, 소포클레스 비극작품들, 페리클레스의 유명한 연설,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작품, 소크라테스, 투키디데스의 펠레포네스 전쟁, 또 역사죠.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코미디. 여러분, 코미디가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입니다.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웃을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자기를 비웃는 거를 그거를 받아낼 줄 알, 멋있게 받아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그냥 일희일비하고 화를 내고 역정 내고 뭐 무슨 그런 모습 보이면은 그건 정치가 안 돼요. 그리고 플라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시, 비극, 희극, 철학, 윤리학, 정치학, 이게 전부 다 요 150년 사이에 이 민주주의라는 거를 해본 사람들, 최초로 해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서양 문명은 뭡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하고 그리스 로마 전통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합치면은 서양 문명이 나오는데, 그 한 축을 요, 정말 한 줌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15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아직도 그걸 가지고 미국은, 영국은, 독일은, 프랑스는 이런 데는 대학을 그런 거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 책에다가 왼쪽은 타이거 우즈고요. 오른쪽은 접니다. 제가 감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타이거 우즈랑 같은 페이지에 뭐가 사진이 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책에다가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왜 넣냐면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필요한 것과 좋은 것. 요 구분입니다. 타이거 우즈는요, 골프를 왜 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쳐요.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페셔널은 뭐예요? 직업으로서. 이코노믹 활동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경제 활동하는 거예요. 골프 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벌죠. 그렇지만은 타이거 우즈가 쉴 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여가가 잉여가 많이 생겨서 여가가 있을 때 골프 칠 것 같으세요? 박세리가 여가가 있으면 골프 칩니까? 골프 안 친다 그러더라고. 아예 그만둔다 하면은. 그렇죠? 손흥민이 축구를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근데 쉬는 시간에 축구합니까?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골프를 치면 돈을 법니까? 한 푼도 못 벌어요. 벌기는커녕 엄청 써야 돼요. 돈만 씁니까? 시간, 하루 다 날아가죠. 시간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몸 죽도록 피곤합니다. 주말에 좀 쉬지, 집에서. 저 중노동을 하고는 좋아서.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그렇게 주중에 피곤해 하다가 주말만 되면은 등산 간다, 뭐 간다, 뭐 난리 자전거 탄다 그러면서 주말 내내 그리고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근데 기분 좋다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거를 하자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공적 영역인 거고, 그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아마추어라 그랬는데 아마추어의 어원은 아마레, 사랑한다. 아마투어르, 연인. 아모레, 사랑. 그렇죠? 아무르, 사랑. 아모레, 아모레, 내일 머리 긁히었나를 김이갑시오 그랬던 거, 영화에도 나오고, 하여튼 아모레 화장품 있고, 다 사랑입니다. 아마추어는 골프를, 아마추어 골프는 골프를 왜 치느냐? 좋아서. 아마추어 등산객은 좋아서 등산하는 사람, 아마추어 바둑기사는 좋아서 바둑 두는 사람, 돈 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무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 없어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부패. 경제적인 영역에서 돈을 벌어서 잉여가 생겨서 여가가 생겨서 그 여가를 활용하려고 공적 영역에 가서 공적인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경제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는 짓을 하면은 그건 이미 해결하고 한 사람만이 여기를 와야 되는 건데 와서 자기 사적인 이익에 관계된 일은 전혀 하면은 안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영역. 그렇죠? 사적인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영역에 와서 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이 행위를 벌을 할 때 그거를 커럽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부패한다. 코름펠의 두 영역을 헷갈리는 거. 두 영역을 헷갈려서 파괴시키는 거. 그게 부패의 어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현상들이죠.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게요. 아까 그 골프도 보여드렸지만 원래 올림픽 정신이 뭡니까? 아마추어 정신이었어요. 그냥 학생들이 뭐 어디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시간 남으면 그 시간 여가를 활용해서 자기가 열심히 훈련해갖고 와서 기량을 겨뤄보자고 해갖고 올림픽을 원래 그래서 했던 건데 요새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미국의 프로 농구단 내 최정예 팀들이 와가지고는 뭐 어디에 대학 농구팀하고 경기를 해서 금메달 따가고 그래요. 그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감동이 있고. 그거야말로 완전한 커럽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정신은, 올림픽 정신은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좋아서 하는 거. 따라서 이기면은 뭐를 줍니까? 그냥 월계수에서 이렇게 뚝 따서 월계가 안 줘요. 금은 동메달 이런 거 안, 돈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이요. 이게 그 그리스 사람들이 하던 단거리 경주, 스타디온이라고 불렀던 그 경주 이름이 스타디온이에요. 우리가 스타디움,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그 스테디움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경주를 하던 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올림픽의 최초고 첫 50년간 인간은 이 스타디온의 그 우승자의 기록이 아직도 이름 그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데 골프를 치거나 바둑을 두거나 뭐를 하거나 자기가 그 취미 생활, 정말 좋아서 하는 걸 하다 보면요. 여기서 뭐 제가 펠레도 있고 뭐 마라도나도 있고 코나우도도 해놓고 장영주 바이올린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인간이 이런 거를 하다 보면요, 이거를 잘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축구를 해본 사람들은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호나우도가 저런 발재간이, 어떻게 저런 킥이 나오지? 바이올린을 음악을 조금 해본 사람은 아니 어떻게 같은 바이올린을 치는데 장영주는 저런 소리를 내지, 그렇죠? 골프를 쳐본 사람은 타이거 우즈 보고 있으면은 그냥 경이롭죠. 어떻게 저런 샷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찾아가요. 조은현 바둑 둔 분들은 야, 어떻게 저런 수가 나오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탁월성, 엑셀런스, 아레떼, 위루투스, 우리가 virtuoso performance라고 그러죠. virtuoso가 정말 장영주 같은 사람이 와갖고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virtuoso performance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보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가를 선용해서, 그런 사실은 스포츠고 음악이고 취미생활이고 이런 거를 포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어떤 공적 영역, 그건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정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고 있는 재능과 좋아하는 그 능력을 완벽하게 발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한 삶.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용기, 공적 영역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적 영역인 거를 버리고 가야 되는 게 공적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더 이상 나는 경제활동에 매진을 못하니까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그 용기, 가장 궁극적인 용기가 그 용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공적 영역에 나갈 때는 희생,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적 영역에 대한 가장 이 공적 영역이 왜 필요하고, 우리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각자의 어떠한 그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장이 흔들릴 때, 그런 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에 정말로 정치의 그 원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정치적 연설인 이 페리클레스의 추도사,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라는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 짓고 아크로폴리스 지었던 그 페리클레스입니다. 그 페리클레스가 그 펠레포네스 전쟁, 스파르타와 전쟁을 시작해서 시작한 두 번째 해에 시민, 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전몰자들을 묻는 큰 장례식을 아테네가 할 때에 그때 나와서 한 연설이에요. 물론 뭐 그 사람이 했다라고 우리가 보증할 방법은 없지만, 이게 이제 그 투키디데스가 쓴 펠레포네스 전쟁에 나오는 기록인데, 투키디데스 본인도 펠레포네스 전쟁에 참여했던 아테네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봤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기 나름대로 적어 놓은 그 연설인데, 이게 정치 연설의 그냥 원형입니다. 그냥 고전입니다. 여기서 다 시작합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무슨 뭐 오바마가 무슨 연설을 하고 레이건이 무슨 연설을 하고 전부 다 여기서 따옵니다. 틀을 그대로 따옵니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이제 제 책 뒤에 그래서 이 10개의 연설을 제가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영어 원문하고 제가 다 일일이 번역을 해갖고 브록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페리클레스고, 두 번째가 이거는 실제 있었던 연설은 아닌데요.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유명한 그 비극 작품에 나오는 연설 장면인데, 영화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말론 브란도가 그 안토니로 그 분해갖고 나오는 거고 나중에 뭐 찰튼 헤스턴이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그게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꼭 한번 그 저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제 줄리어 시저를 브루투스랑 캐시우스랑 이런 사람들이 줄리어 시저가 공화정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암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살하고 나와서 브루투스가 로마 시민들이 이제 네가 왜 줄리어 시저를 우리 영웅 시저를 죽였냐 이러니까 브루투스가 그 앞에서 연설을 멋지게 해갖고 브루투스가 가장 시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왜 브루투스 너더냐 하면서 마지막 말로 시저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저를 왜 죽였느냐 그랬더니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멋있는 연설을 해서 시민들이 완전히 감동을 해요. 아 그래 어쩔 수 없었구나. 그래서 브루투스 우리가 영웅이다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이게 셰익스피어의 극입니다. 그 다음에 물러나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서 이제 안토니우스도 시저를 따르던 사람인데 안토니우스가 시저의 카이사르의 그 시신을 안고서 나와요. 나오니까는 이 그 브루투스가 여기 안토니도 나오는데 안토니 얘기도 좀 듣고 가라고 자기 편인 줄 알고 안토니우스 얘기도 듣고 가라고 자기는 이제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겠다고 절대 떠나지 말고 로마 시민 여러분 안토니우스 얘기까지 듣고 가시오 그래갖고 가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내려놓고서는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꼭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걸 셰익스피어라는 이 정말로 이 천재가 고 몇 분 사이에 말을 어떻게 해가면서 점점 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 브루투스 이분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한 여러분에서 이런 일을 한 카이사르를 시저를 죽였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이분들은 착한 분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거를 싹 돌려가요. 그래갖고 한 10분 연설을 하고 나니까는 군중이 저놈들 가서 죽여라 그래갖고 브루투스를 이제 죽이러 이제 나가는 장면인데 정말 이 수사하게 그 무서운 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건 뭐 누가 옳았다 그렇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하게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없이 그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정말 이 말론 브란도의 그 장면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두 번째 사진인데 이제 완전히 폭도들로 돌변시켜 놓고서는 싹 돌아와서 올라오는데 영화에서도 카메라를 한번 싹 쳐다보고 가요. 근데 진짜 하여튼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의 이 천재성 그리고 수사계 무서움. 그다음에 이제 링컨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남북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자기 국민 70만 죽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노예제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한 거지만 그런데 그렇게 갈라져서 4년 동안 나라가 싸웠습니다. 우리 남북한 싸운 거 3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싸우면서요. 그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내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정말로 동족상잔 전부 다 육사 미국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이에요. 남군 장군들 뭐 로버트 리 장군부터 리 장군은 미국 육사 역사상 가장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맥아던가 그렇고 놀라운 사람들이 그런데 남군에 가서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끼리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고 그랬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다시 하나로 봉합을 합니까? 링컨 연설로 해요. 게티스버그 연설 4분짜리 하고 그리고 2차 취임사 때 연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라를 이렇게 해서 다시 봉합을 하는구나. 어떻게 봉합을 합니까? 나라를? 돈을 줘서 봉합합니까? 아니요. 돈과 관대요. 나라가 겪는 비극적인 사건들이요. 돈 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보상? 그런 거 없어요. 뭡니까? 정치인들이 나와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이게 왜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우리가 뭐뭐뭐를 잘못했고 그렇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그거를 해주지 못하면은 그냥 분열만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가 정말로 링컨 같은 놀라운 정치인을 배출해서 그거를 그 찢어진 나라를 찢긴 나라를 또 봉합해 나갑니다. 윈스턴 처칠은 여러분 나중에 저것도 보세요. 꼭 그 다크에스트 아워 영화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서 진짜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됐을 때가 1940년 5월인데 그때 영국 육군은 34만 명이 덩커크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지금 괴멸 직전이었고 완전히 제공권은 독일이 군이 다 장악을 해갖고 와서 계속해서 런던 폭격하고 있었고 미국은 참전을 안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영국한테 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수상이 돼서 뭘 합니까?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피와 땀과 뭐 수고와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정책이 뭐냐? 전쟁이다. 그냥 싸우는 거다. 땅에서 싸우고 하늘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우고 언덕에서 싸우고 어디서 싸워서 끝까지 이 악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진 전쟁, 완전히 끝난 전쟁 다 유럽 다 점령해버리고 이제 남은 게 영국하고 러시아밖에 안 돼. 러시아하고는 불가침 조약이 이미 맺어놓은 상태고 영국 하나 남겨놓고서 이제 독일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버텨내갖고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돌리는 게 윈스턴 처칠인데 그냥 말 때문에 해요. 연설 때문에. 뭐 케네디 제가 이제 한없이 이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가장 그 감동적이었던 거는 뭐 그 요것도 굉장히 짧은 거고 제 유튜브 방송에도 가서 보실 수 있는 게 이 로버트 케네디 연설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 유명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한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날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가 흑인 빈민촌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그때 케네디도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한 상태고 예비선거를 치르고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민주당 예비선거를 하러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에 갔어요. 완전히 흑인 밀집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가는 길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됐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에 시장과 경찰이 절대 연설하면 안 된다. 그 흑인촌에 가서 지금 하면 안 된다. 마틴 루터 킹 지금 저거 했다고. 케네디가 로버트 케네디가 가겠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차 속에서 끄적끄적 해갖고는 갑니다. 가서요 가서 완전 이거 그러니까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때의 동영상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트럭 뒤에 플랫벳 트럭 뒤에 올라가가지고 준비한 쪽지 손에 이렇게 쥐고서 7분 동안 연설하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포스터들 내려달라고 자기 지원자들이 왔으니까 포스터를 아직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희 세계 시민들한테 너무나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방금 멤피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흑인들이 탁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좁은 연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느끼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리고 특히 여러분 중에 흑인 여러분은 이 백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를 느끼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가족 중에도 사실 암살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2년 전에 죽은 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갈라져서 싸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미국은 이거보다 나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나라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서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가 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요. 이게 진짜 백미가 뭐냐면은 그리스의 아이스큘로스의 아가멤논에 나오는 유명한 시퀴졸을 거기서 그냥 암송을 해요. 즉석에서. 그런데 그 시퀴졸이 뭐냐면은 고통, 그러니까 잠 속에서도 아무리 깊은 잠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한 방울 머리 이마에 똑똑 떨어지는 그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이 어느 순간 영어로는 awful gr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잔인한 은총으로 지혜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그런 고통 속에서 온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지혜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아이스큘루스를 거기서 인용을 해요. 아마 미국 그 역사상 그러더라고요. 그 일반 그런 대중연설에서 아이스큘루스까지 인용해갖고 하는 경우는 아마 이게 유일한 경우일 거라고. 그런데 그 7분짜리 연설을 하는데 벌써 중간에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 흑인 사이에서.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 박수를 치고 끝나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미국 60개 대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인디애나폴리스에서만 폭동이, 흑인 폭동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로버트 케네디 본인도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호텔, 엠베서더 호텔이라고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서 승리 연단에 나와서 승리했다는 거 발표하고 다음으로 가자고 나가면서 암살되지 않습니까? 또 정치가 이런 겁니다. 이 어떻게 흑인의 영웅 지도자가 또 백인에 의해서 암살이 된 상황에서 그것도 I have a dream 그러면서 우리 같이 잘 살자고 그 연설을 해갖고 흑인 민권운동을 일으킨 사람을 또 백인이 죽였는데 이 갈라진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백인이 뭐를 해요? 백인 금수저가. 근데 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예요. 그게 수사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건 것도 있고 제가 레이건이 그 챌린저 호 폭발했을 때에 1986년이 된가요? 챌린저 호가 이 우주 왕복선 올라갈 때 전 세계 중계 방송할 때 그게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최초의 민간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도 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폭발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유가족들이 보고 있었고 근데 그날이 레이건의 시정연설, 국정연설, 그 State of the Union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올해는 어떻게 국정연설한다, 국정연설하는 날이었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35살짜리 스피치라이터 페기 누넌이라고 지금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34살인가 35살짜리 저기 지하실 어느 백악관 구석에서 그런 연설 쓰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친구 보고 쓰라 그래가지고는 5시간 준다고 쓰라 그래갖고 그날 오후 5시에 갑자기 국정연설 캔슬하고 전국 TV에 나가갖고 레이건이 15분 동안 연설을 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걸로써 나라가 겪은 이 처참한 상황이 뭔지를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이거를 보고 있었더니 어린이 여러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란 게 새로운 거를 찾아 나가고 탐험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이어니어들입니다. 계속해서 우주를 탐험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바다를 탐험을 해서 이 나라 여기를 찾았듯이 애들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사 직원들한테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한 사람 안아주고 싶습니다. 나사가 잘못해서 지금 우주항공국이 잘못해서 폭발했다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끝까지 우주 이거 할 겁니다 라고 오히려 용기를 줘요. 그러면서 하여튼 정말 이런 연설들을 순간순간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갈라졌을 때마다 하는 게 그게 정치의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5.18 광주, 어떻게 세월호 문제 이런 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보상을 해서 넘어갑니까? 아니죠.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아픔을 보듬어주고 넘어서 다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정치고 그걸 진짜 정치가 해냅니다. 놀라운 힘을. 윈스턴 처칠이 그 연설을 해내갖고 영국을 완전히 이제 그러면 다시 싸우자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순간을 가서 보고 있었던 미국의 NBC의 유명한 에드워드 모로라는 특파원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딱 영화에도 나와요. 그 다크에스트 타워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었냐면은 영어로 우선 먼저 He mobilized the English language and sent it into battle. 그는 영어를 동원을 해서 전쟁에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쟁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정치인의 말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라는 영역에서 바라는 게 그런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에서도 감동하고 축구에서도 감동하고 뭐 골프에서도 감동하고 모든 거에 감동하고 비극 작품에도 감동하고 연극에도 감동하고 그렇죠? 그러고 가장 최고의 글쎄요 엔터테인먼트라 그러면은 좀 너무 비하하는 거가 되겠지만 뭡니까? 정치인들의 연설, 토론 이런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향유하고 만끽하고 그런 삶이 그게 정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는 그 유명한 그 흔히 인용되는 말을 했을 때에 인간이 무슨 뭐 권모술수를 잘하고 뭐 이런 동물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드린 이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걸 향유할 줄 아는 정말 특이한 동물이다.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가 좋은 것을 추구한다면, 그렇죠? 무슨 골프 동호회도 무슨 등산 동호회도 그 음악하는 사람들 모든 공동체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거를 보면은 경제 활동도 그렇고 모든 거 좋은 거 그 활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어떤 좋은 게 있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가장 높고 다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그 정치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니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말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서 할 줄 아는 동물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란 영역은 간단한 영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다 영위하고 싶어 하고 사실은 일부분 영위하고 있고 다만 그게 정치인들한테서 잘 안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아,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고 우리가 그 남는 여가 선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가 선영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정치 영역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직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